2026년 2월 5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책상 위에 자료들이 정말 와 흥미로운 게 많네요. 한국의 검찰개혁 얘기도 있고 구글의 AI 투자 또 미중 정상 통화 내용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이야기들 같은데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점들 한번 쫙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각 자료에는 그냥 사실 요약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고 강한 주장을 담은 논평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이슈가 사실은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을 수 있거든요. 바로 주도권입니다. 누가 법 집행의 룰을 만들 거냐, 누가 미래 기술을 먼저 주게 될 거냐, 그리고 누가 국제 질서의 판을 새로 짤 거냐. 이 거대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 밑에 전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청취자께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주도권 싸움의 가장 뜨거운 현장, 국내 정치부터 시작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새로 만들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주려고 했는데 당에서는 이걸 안 된다.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어 하나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하물과 땅 차이입니다. 보안수사권은 공소청이 아 기소를 유지하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수사해야겠어 하고 칼을 쥘 수 있는 권한이고요.
아, 직접 나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보안수사 요구권은 말 그대로 경찰한테 이 부분 수사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의 차이가 엄청나죠. 공소청의 권한을 최소화해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겠다? 이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반영된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언급하면서 보안수사권에 약간의 여지를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당의 결정은 훨씬 더 강경했던 거고요.
맞아요.
김한규 원내 수석 부대표 발언을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검찰개혁 지지자들의 열망을 이유로 들었더군요.
그렇죠. 그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고민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경찰 수사가 좀 미진해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 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계속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세우는 것과 그 원칙이 현실에서 나을 수 있는 부작용 사이의 줄다리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곡성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쪽의 과도한 권력을 막으려다가 다른 쪽의 부실을 낳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아마 최종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계속 논쟁이 있을 겁니다. 당의 결정이 정부로 넘어가도 수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10월 2일에 중수청이랑 공소청이 출범해야 하니까 시간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2월과 3월에 굉장히 속도가 있게 진행될 텐데 이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함께 보내주신 논평은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강경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보안수사 요구권마저도 줘서는 안 된다.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네, 그 논평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주 깊은 불신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개혁이 어떻게 검찰 조직의 배신과 법기술 앞에서 좌절됐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상기시키죠. 특히 논평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을 사람의 탈을 쓴 야수에게 권력을 맡겼던 시기다 이렇게 규정하면서요.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부터 비상계엄 시도 그리고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굉장히 격한 언어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평의 논리는 딱 이거군요.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아주 작은 틈만 줘도 법기술자들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거다. 이런 경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에 국회 법령집부터 찾았다는 일화를 법기술자다운 발상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요.
정확합니다. 이 논평은 후폭풍을 보는 관점이 민주당 지도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민주당은 당장 무죄율이 높아지거나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뭐랄까 단기적인 책임론을 두려워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당장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논평 저자는 그런 부작용을 좀 감수하더라도 검찰 권력이 부활하는 장기적이고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의 싹을 지금 잘라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개혁 과정에서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국내 정치 권력의 룰을 바꾸려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또 다른 주도권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두 번째 주제,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입니다.
네, 이 소식은 앞선 검찰개혁 논의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만 이건 역시 미래의 주도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통령이 과학 장학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잘렸다고 격려하면서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발언은 명백히 전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죠. 과학기술 정책 지원을 혼선 없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우리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선언이니까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해서 연구자들을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평생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은 거의 개인적인 회고담에 가까워서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논평 저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 연구실에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연구원들 월급이 밀리는 일까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이 정책의 중요성을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만들어주죠. 논평은 당시 연구 현장의 그 참담했던 분위기를 전하면서 누군가 했다는 우리나라는 과학자를 양성할 필요가 없다, 외국의 논문만 보고도 충분하다는 발언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과학기술 경시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로 시야를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액수부터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구글이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무려 270조 원. 와,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인데 한 기업이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이 전쟁이 이제 소규모 국지전이 아니라 모든 걸 쏟아붓는 총력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생성형 AI 시장이 완벽한 승자 독식 구조로 재편되고 있거든요.
아, 승자 독식.
네, 이제 어설픈 기실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초거대 모델을 합습시키고 운영할 막대한 자본력과 인프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명확해진 거죠.
구글의 자신감은 결국 제미나이의 성공에서 나오는 거군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7억 5천만 명을 넘었고 유료 구독자도 3억 명을 돌파했다는 수치를 보니까 AI가 이제 확실히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해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기존 서비스 매출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니 구글 입장에서는 올인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올해를 AI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으로 보고 여기서 확실한 승기를 잡아서 경쟁자들의 추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전략적 선언으로 봐야 합니다. 270조 원은 그냥 돈이 아니라 경쟁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논평은 우리의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짚어냅니다. 논평 저자는 구글 성공의 비결을 결국 튼튼한 기초 체력, 즉 구글 검색, 유튜브, 지도에서 나오는 그 방대한 데이터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만한 데이터를 가진 곳은 네이버가 유일한데 정작 네이버의 행보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네, 논평은 네이버가 국가 소브레인 AI 공모전에서 한번 탈락한 뒤에 재도전을 포기한 걸 실명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 실패라는 그 리스크를 피하려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죠. 구글이 모든 것을 걸고 미래로 달려갈 때 우리는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 패권 견갱이 이렇게 치열한데 전통적인 지정학적 패권 경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마지막 주제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입니다. 마치 고도의 체스를 두는 것 같은 미묘한 대화가 오갔네요.
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발언이 핵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때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건 외교적 언어로는 사실상 우리 주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죠.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콕 집어서 규정했고요.
겉으로는 미국산 대두 구매를 검토한다거나 양국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속으로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그은 거군요.
바로 그게 중국의 이중적인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만 병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영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 같은 곳을 통해서는 스스로를 국제 분쟁의 안정화 역할을 하는 중재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중국의 노림수입니다.
그 노림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스스로를 안정적인 중재자로 포장해서 얻는 이익이 뭔가요?
함께 보내주신 논평이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제사회에 이런 인식을 심으려는 전략이라는 거죠.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행위자, 반면 중국은 대화와 조정을 중시하는 안정적인 행위자다.
아, 그런 구도로 만들려는 거군요.
네, 장기적으로 미국을 고립시키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것도 결국 미국 중심의 질서를 흔들려는 같은 맥락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정말 거대한 체스판이네요. 자, 오늘 살펴본 네 가지 이슈를 종합해보죠. 국내 정치의 룰을 바꾸려는 권력 투쟁, 국가의 미래를 건 기술 인재 육성, 기업의 사활을 건 AI 패권 전쟁, 그리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힘겨루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주도권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한데 모아놓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권력의 원천이 비교적 명확했잖아요. 뭐 정치 권력, 군사력, 경제력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자료들은 그 권력의 원천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권력의 원천이 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본 것들을 한번 연결해 보죠. 검찰개혁 논의는 결국 법과 제도라는 전통적인 정치 권력을 누가 통제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구글은 과학기술 그 자체가 미래의 모든 권력을 정의하는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는 국가 간의 지정학적 영향력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권력 게임이고요.
정치 권력, 기술 권력, 지정학적 권력,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세 가지 권력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로 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같은 기업이 확보한 AI 기술력이 없이는 이제 한 국가가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또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결국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고 분석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핵심이 될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권력이 다른 권력의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힘, 즉 제도를 통제하는 정치 권력, 미래를 정의하는 기술 권력, 그리고 국가 간의 판을 짜는 지정학적 권력 중에서 과연 무엇이 다른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궁극의 주도권이 될까요? 오늘 하루 이 소식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미래의 권력 지형도를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